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다른 말로 선교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시작이면서 또한 사도행전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사가 부흥이 가득했을 때 그들 가운데 발생한 문제는 전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핍박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벽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땅끝까지, 그 밖까지 나아가는 복음 전도가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에서 주로 선교를 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잘 마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금 준비를 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선교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이 말씀,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 이 환상을 포함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로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1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시금 소아시아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교회도 개척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미 했으니 이제는 다른 데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까요?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개척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미처 들리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을 내가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게 적절한지,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계획을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어쩌면 땅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시아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신다는 걸 미처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길이 막혔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른 길로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그게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 땅을 가기 위해서 삥 돌아서 다시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 반복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두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는 길을 누가요?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걸음을 주님이 직접 막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인간의 계획을 다 막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앞서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아직 기회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간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계획한 사역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바울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께 갑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순서를 보면 바울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사역의 준비는 마쳤는데 계획했던 땅은 닫혔고 난 어디로 가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만약에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내가 이거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라고 하면 순종의 걸음은 귀하지만 이 선택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순종할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마치 크게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양보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가졌던 계획들을 막으셨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냐 마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속의 선교를 다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주저함 없이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순수함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저도 그런데요, 이 헌신, 나의 희생,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 기준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 헌신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내 은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가족 구원도 못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라고요? 하나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합리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핑계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아 땅을 향한 순수한 바울의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역적 열심일지라도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일까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부담도 있지만 설레임과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선교하러 간다면, 그 땅에 복음 전하러 간다면, 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그 사람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 땅에 분명히 내가 필요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겠구나라는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 마음속에도 그러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번 선교행을 1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교를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나름 노하우와 자신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를 나아간 바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수일을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이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빌립보 땅에도 반드시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같은 곳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 남자들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나도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의 전초 기지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땅에 왔더니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그 땅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곳이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과 같은 공간도 없고 작은 기도처도 없는 이 빌립보 땅,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는 땅이 그가 다시금 사역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좀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엔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는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뜻대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강가입니다. 강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강가로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죠. 당시 강가는 주로 여인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유대교 신앙에 근거한 그런 모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예비하신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는 사실 남성 중심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들만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리키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실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회심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태라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 성경만 보면 바울이 그날 이 여인들을 처음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복음을 한번 쭉 전했고 듣고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들었다는 게 미완료타라는 것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여인들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곳에 정기적으로 빨래하러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당과 장소는 없고 회당과 같은 장소는 없고 유대인 남자는 없었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만나게 해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지만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로 갔던 바울은 처음의 계획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시작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주님께 내려놔야만 합니다. 나는 가끔씩은 저분은 외모만 보고 저분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피하거나 도망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아 저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접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영혼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놀라운들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변화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줄로 나와서 그런데 엄청난 일입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가족들이 이방 여인인 루디아의 복음의 전함을 듣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가족들에게 전도 폭발 전문을 쭉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믿었다는 것은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삶이 분명하게 바뀐 것을 그 가족들이 보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구원한 루디아가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고요. 바울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을 자기네 집에 초대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고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여성이 남성을 초대한다. 그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루디아는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감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들을 좀 잘 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 도시에 살지 않던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하라는 이 말은 저녁 한 끼 먹고 가라, 하룻밤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사역하는 동안,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내 집에 계속 머물면서 사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을 그런 기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강권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팔을 비틀어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팔을 비틀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만큼 강하게 권면하여서 자기네 집으로 반복해서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은 먼 훗날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장소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두 사람,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인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녀의 삶이 바뀌고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녀의 집은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작은 선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바로 내가 그런 씨앗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곳,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주인, 선교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유대인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가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유럽을 땅에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나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